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오늘 22장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자신을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어떤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옳고 그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고 또 저 사람과의 상황에서는 저런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저에게 당신은 무엇으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삼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는 그와 똑같이 나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상대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고 어떤 것은 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는 완전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건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사람에겐 이것을 적용시키고 저 사람에겐 저것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는 지금까지 언제나 법과 질서의 모범이 되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22장을 봅니다만 22장에서 24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법규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사건을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마치 법학서적을 읽는 것과 같이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법은 이러한 강령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을 매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저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재산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규들은 사회의 법 질서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2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저는 훔친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왜 다섯 마리로 그리고 양은 왜 네 마리로 그렇게 갚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케오가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즉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안다고요. 아니 삭개오가 어떤 근거에서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그 근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일까요? 그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법은 남의 재산을 도적질한 자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남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것을 물건으로 변상하거나 돈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의 물건에 대하여 4배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심성에 비춰볼 때 아주 좋은 물건을 파괴하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되는 삶의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는 인간의 재산과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재산과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회의 법 질서를 위한 기초 원리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 규범을 그대로 지킨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가지 사회 문제들은 우리에게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날은 대개 성경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 그 아픔은 압니다. 그 사람들의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합법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2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 돋는 후이면 피 흘릴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가 훔친 물건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던 것이죠. 5절로 가보실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소나 양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짐승이 막 해치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그것을 배상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실까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날아가니라. 거두지 나락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참 실제적인 것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 복지를 위한 또 하나의 기초 원리가 된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모든 국가의 기본 법규가 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16절로 가볼까요?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율법인데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하면 그녀와 결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많은 차이가 있지요. 17절로 가보실까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피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자의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남자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사단 숭배와 신비주의자가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보잖아요. 그것이 뭐 민족주의니 뭐 민속이니 미풍, 참 이런 부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말이죠. 인간이 동물과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위선적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규를 마련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도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이 아주 욕된 행위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20절로 가볼까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그렇죠? 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인류가 이 계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멸하는 것이 가혹하게 생각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 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복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전개된 모든 대운동의 기초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고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고아원이 비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후원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고아원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기독교 정신 하에 세워진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것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요, 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장차 임할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25절로 가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든지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돈을 구워준 자는 과도한 이전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23장으로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3장으로 가보실까요? 이 23장은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말을 함에 있어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규범이며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살인죄, 절도죄, 그리고 강간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2절로 가볼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적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군중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가하고 있는 집단적인 폭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진정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은 참다운 자유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절로 가볼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변벽되어 두어하지 말지니라. 재판이 상대의 빈부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재판과 정의는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반드시 차별 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도록 하죠. 10절로 11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법규를 그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신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기에 그때 나누기로 하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고 온전한 안식을 취해야 하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농경지를 쉬게 하는 제도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녀는 뭡니까? 해방의 해라고 불렸습니다. 강제로 몸을 팔아 노예가 된 시부리 사람들이 50년마다 자유롭게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팔려진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면 모순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년을 적용치 않고 있고 신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여러분, 세 차례씩 히브리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건 세 가지 절기였어요. 어떤 거죠? 한 번 더 정의해 볼까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보호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규례들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란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란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